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믿음이 크도다입니다. 우리 믿음이 큰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서 인정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우리가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어느 여자 하나가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한 성령 안에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각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반드시 받아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고 또 새로운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이 참 경쾌하고 좋으네요. 그 내용하고 가사 내용하고 곡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음악 전문가는 아니지만 굉장히 경쾌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찬송이 천국 가는 찬송인데 분명히 천국 갈 것 같아. 네. 예, 노래 자체가 보니까 확실히 천국 가는 노래가 맞아.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장례식 때도 찬송을 이런 찬송을 불러야 돼요. 예, 이게 무겁고 칙칙한 찬송보다는 이게 밝은 찬송을 이제 부르는 것이 원래 원칙인데 천국 가는데 참 기쁘고 즐겁잖아요. 예, 밝고 경쾌하고. 예. 아, 오늘 찬송 참 좋으네. 예, 정말 좋아요. 천국 확실히 갈 것 같아요. 예. 아, 여러분 그 인생을 좀 어느 정도 살다가 지난 날을 이제 돌이켜 볼 때가 있잖아요. 과거를. 여러분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좀 후회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후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후회하는 일이 많으냐 아니 적으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성공적인 인생이다 또는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평가할 때에.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고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냐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기준으로 말씀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후회할 일이 없을수록 성공적인 인생을 뭐 살았을 것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후회할 일이 없을수록 지난 날 돌이키면서 뭐 어둡고 속상한 과거를 자꾸 들춰내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상처를 들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날을 좀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 그래야 앞으로 그와 같은 시행착오를 다시 반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난 날을 가끔씩 우리가 철저히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현재 시점에서 후회할 일을 안 하거든요.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을 이렇게 보면 후회할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자기가 후회할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지난 날에 자기 과거를 냉정하게 이렇게 분석하고 평가를 안 해본 사람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난 날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거의 그럴 것 같아. 현재 후회할 일을 자꾸 반복하고 있는 걸 보면 어쨌거나 여러분 후회하는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또 제일 심각하게 후회하는 일이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사람마다 다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21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움직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움직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거기서 나가시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21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주님이 나가신다는 말이 나오고 주님이 들어가시고가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회라고 봤을 때 구원을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 축복을 주시는 분으로 봤을 때 그런 기회를 주시는 분으로 봤을 때 지금 나가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동네 사람들은 기회를 상실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 동네 사람들은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21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가시고 들어가시고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죠? 그럼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죠? 그럼 생명의 기회, 구원의 기회, 축복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어요? 그럼 아직 들어가시는 거 아니지만 들어왔다가도 나가시는 경우하고 똑같은 건데 예수님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 있다가 예수를 버렸다고 치십시다. 예수를 안 믿는다고 치십시다. 그러면은 생명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잊어버린 거예요. 예. 21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기서 나가시고는 거기가 어딘 줄 아세요? 가보나움, 게네사렛 그 지역입니다. 거기서 나가셨다는 거예요. 왜 나간 줄 아세요? 예루살렘에서 교권주의자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 대표를 파견해가지고 예수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단 시비 붙으면서 뭐 율법을 어겼니 안 어겼니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니 안 어겼니 계속 시비 붙으면서 예수를 배척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이단을 몰아가고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싸움을 하기 민망하니까 주님이 피하신 거예요. 그 저기서 그래서 나가신 겁니다. 나가셔서 가셨는데 어딜 가셨냐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어요. 두로와 시돈은 여러분 어딘지 이방 땅입니다. 예루살렘의 활동 영역은 거의가 90%가 이스라엘 땅, 유대 땅 아닙니다. 밖으로 이방 나라 땅으로 나간 적이 드뭅니다. 근데 요번 케이스에 왜 나가셨냐면 하도 괴롭히니까 거부하고 배척하고 예, 딴소리하고 시비 거니까 주님이 거기 피하신 거예요. 피해서 가는데 어디? 이방 땅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방 땅으로 들어갔을 때 가난 여자가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지경에서 나와서를 원문에 보면 문 밖에서 나와서 그 옆에서 나와서가 아니라 먼 데서 왔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 데서 온 거예요. 예. 예수님 만나려고 먼 데서 일부러 온 거예요. 예. 우리 교회 다닐 때도 가까운 데서 다니는 사람 있고 먼 데서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늦는 사람이 가까운 데 사람이 잘 늦어요? 먼 데 사람이 잘 늦어요? 예, 늦어봤어. 응? 예. 왜? 먼 데 사람은 그만큼 정성을 가지고 지극정성으로 준비하고 오는 거예요. 제가 오클라마 있을 때 보니까 2시간, every Sunday 2시간 운전해서 오시는 분이세요. 2시간. 예. 그 2시간 떨어진 데는 한국 사람은 그 아줌마 하나야. 그 아줌마란다. 그 집사님 혼자야. 그 집사님 혼자야. 한국 사람은 자기 혼자야. 그 동네에서는.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가고 싶어서 2시간을 운전해가지고 그 오키마라는 데가 있어요. 뭐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냥. 오클라마 시리에서 이스트로 한 2시간 가면 알칸사스 쪽으로 가면 2시간 가면 오키마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서 혼자 살아요. 아무도 없고 무인돼서 혼자 산다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 자기 혼자. 그러니까 2시간을 운전하고 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끝나고 2시간 운전하고 가면 해가 져 이제. 예. 그렇게 와요. 근데 그분이 늦는 걸 본 적이 없어 제가. 네, 늦는 걸 본 적이 없어. 근데 바로 교회 옆에 하는 사람은 맨날 늦어. 늦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 네, 회개해야 돼. 가까운 데 살게 해준 것만 해도 할렐루야 감사한데 자꾸 늦는 거는 이거, 이 은혜를, 이 원수로 갚는 것밖에 더 됐겠어요, 이게. 네, 진짜 가까운 데 뿐덜덜 회개해야 돼. 네, 새벽기도 안 나오고 말이야, 가까운 데 살면서. 여러 가지로 회개해야 돼,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야, 지금 회개할 게. 그러니까 먼 데서 온 거예요. 먼 데서 온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인생길을 예비하고 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얘기는 우리 인생길에 여러 가지 찬스를, 여러 가지 기회를 그분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찬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이레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찬스인지 아닌지를 이걸 잘 알아봐야 되고, 그걸 잘 분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딱 잡을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요 분별력과 결단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부에도 나와 있죠? 예. 우리 정신자에서 중에서 그 사람이 선천적으로 어떤 성품이 됐든지 간에 그렇게 안 된 사람 뜯어 고치셔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요, 결단력이 있어야 돼. 예. 이 결단하지 못해가지고 찬스를 많이 놓치는 사람 봤습니다. 그때 결단 못 내리고 지나간 다음에, 아, 그때 잡을 걸, 잡을 걸, 그때 예수 믿을 걸, 지옥 가면 시끄러워서 못 살 것 같아. 왜? 하도 이구동소를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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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그때 믿을 걸, 그때 믿을 걸, 목사님이 그때 믿음 생활 잘하고 할 때 잘할 걸, 그때 믿을 걸, 기도할 걸, 그때 순종할 걸, 걸, 걸.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지옥 가면. 하도 껄껄 소리가 여러분, 우리가요,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기회 지나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 기회 붙잡으시기를. 구원의 기회, 축복의 기회, 은혜 받는 기회 놓치지 않길 저희는 뭐 축원합니다. 시간은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흘러간 물은 물레방을 다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강에 발을 담글 때 두 번 담그면 두 번째 밟는 물은 그 물이 아닙니다. 다른 물입니다. 진짜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저는 우리 사수만께 성대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가 감사한데, 여러 가지 중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린벨트부터 우리 교회 여기까지 오도록 뭐 여러 단계를 이제 거쳤잖아요. 이제 성장 과정에서 1단계, 2단계 거치는 그 단계마다 거칠 때마다 그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예. 아, 이번에 그 뭐 땅을 확보한다. 이번에 뭐 건물을 한다. 이러면서 그때그때마다 결단해야 되는 기회가, 찬스가 있었는데, 제가 기도 중에 딱 결단하면 우리 온 성도들이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고, 뭐 뒤로 혼자 반대했을지 모르지만 저 앞에서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 좋습니다. 아멘 하고 다 순종해 주셨어요. 제가 결단 내릴 때마다 순종해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때 뭐 이게 뭐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뭐 된다는 팀, 안 된다는 팀, 뭐 밀고 땡기고 맞냐, 틀리냐. 이렇게 했으면 여기까지 못 와서 절대 못 옵니다. 근데 온 교회 식구들이 일사불란하게 일사천리다 쫙 순종해 주시니까 그때마다 탁 결단해가지고 안 놓치고 잡고 탁 결단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안 놓치고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예. 진짜 이거는요.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믿음과 순종입니다. 예.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행동을 안 하면 소용없죠. 예. 믿습니다 해서 행동 옮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가 여러분의 기회가 됩니다. 다른 사람 기회는 여러분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어쨌거나, 이 여인이 와서 막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 무시하신 거죠? 그러면 주님이 잘못 들으셨을까? 아니면 주님이 딴 사람으로, 딴 사람 부르는 걸로 알아들으셨을까? 아니면 그 여인이 너무, 너무 아주 부드럽게, 조용하게, 예? 젠틀하게, 너무너무 부드럽게, 조그맣게 얘기해서 주님이 못 알아들었을까? 시끄러워가지고. 아니죠? 아니죠? 소리 질렀다고 분명 성경이 나옵니다. 22절에 소리 질렀어요. 주님 절대 못 들으실 리가 없어요. 그럼 뭡니까? 의도적으로 무시한 겁니다. 1단계 시험입니다. 의도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무시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 인격적으로 기분 나쁜 일입니까? 상처되고. 여러분, 무시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는 너한테 관심 없다. 이런 얘기죠.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너는 상대할 가치가 없는 존재다. 너는 상대할 가치가 없는 존재다. 그런 얘기죠.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잖아요. 너는 내가 상대할 가치가 없어. 너는 내 관심도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대답할 이유가 없잖아요. 대답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는 내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내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들이 가슴을 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강팍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내가 애곡을 하고 통곡해도 너희들이 가슴을 치지 않고 주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시했죠. 거기 요 앞에 또 보면 또 나옵니다. 거기 앞에 마태복음에 보면 또 그런 말씀, 또 비슷한 말씀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한테. 지금 그 얘기는 무슨 얘기,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마태복음 15장 8절 얘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말은 존경하지만 이 마음은 전혀 나를 멀리하고 있다라고 한 얘기가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방금 전에 나간 동네 있죠? 나간대. 예. 가보나움 게네사렛. 거기 있으실 때 거기서 뭐 병자도 고치고 어쩌고저쩌고 갖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 베리석유관들을 파송했어요. 가지고 예수님 좀 따져라. 왜 자꾸 율법 어기고 저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현혹시키냐. 이거 따지라고 보냈어요. 반박하라고. 그때에 그 사람들과 그런 하나님 율법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관해서 토론하시면서 그때 주님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그 바리새인들 보면서 당신들은 말로는 잘 믿는다고 말하는데 당신들 마음은 전혀 그게 아니야. 당신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 입술로는 하나님 부르지만 당신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좀 무시하고 있어. 이런 말이죠.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정말로 우리가 이사야 1장도 그렇고 예레미야 5장에도 보면 너의 허물이 너에게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막고 있고 너의 손의 피 때문에 죄 때문에 내 눈과 귀가 내가 다 블라인드 시켰다. 너를 듣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이 무시하시는 이 첫 번째 반응은 우리의 어떤 모습?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혀있는 상태의 모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입술로만 말을 어쩌고저쩌고 하지 마음은 없는, 마음은 주님께 오지 않은, 마음이 없는 그런 신앙, 우리의 상태. 그런 상태를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신앙생활 모습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혹시 있지 않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무시하는 주님을 날 갖다 무시한다, 나 상처받았다, 나 시험받았다 이렇게 주님한테 우리가 불평할 게 아니라 아, 내가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주님의 두 번째 반응이 나옵니다. 주님이 아무 말 안 하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답답해가지고 주님! 계속 뒤에서 소리 지르잖아요. 좀 뭐라고 말씀해가지고 좀 보내주세요. 시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두 번째 반응은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을 받았지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뭡니까? 당신 이방 여자야. 나는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한 백성에게 보냄을 받았지. 당신들한테 나를 보낸 게 아니야. 이런 말이죠. 그 말 속에는 뭡니까? 여전히 무시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한 걸음 더 발전해서 거절하는 의미, 거절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 이미 앞에서 무시한 그 내용이 계속 담겨 있습니다. 너는 해당 사항 없어. 그 말 속에는 무시하는 것과 동시에 거절하는 의미가 더 애드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는 그 사랑의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무시한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거절까지 하셨을까? 에베소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구원 받기 전에 얘기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옛날에는 그리스도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언약에서 밖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아웃사이더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이고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다리 말하면 너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예, 자격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자격이 있었나요? 우리 누가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안 믿었던 사람이죠. 천국 밖에 있던 사람이죠. 예수 바깥에 있던 사람이죠. 구원 바깥에 있던 사람이죠. 이 모습에서 우리는 뭐를 아냐면 그래, 나는 주님의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지. 이런 포도나무 비유에서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사람과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주님 뭐라고 하냐면 너는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원래 어때? 우리의 정체가 원래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던 사람, 천국 바깥에, 예수 바깥에, 생명 바깥에, 구원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죠. 예. 원래는. 지금은 그 안에 들어와 있는지 모르지만. 떨어졌던 사람이죠. 거절하셨습니다. 무시한 것도 참기 어려웠는데, 그 다음에 거절당합니다. 더 가혹한 시험이 옵니다. 세 번째는, 더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한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자, 이 말 속에는 무시하고 거절하는 것 포함이 이미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개라고 모욕을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신앙사라면서 목사님한테 직접 예수님한테 직접 무시당하고 플러스 거절당하고 플러스 모욕까지 당했을 때 여기까지 왔을 때 개라고 그랬을 때 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끼리 욕할 때에 가장 심한 욕이 뭡니까?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부부 싸움할 때 혹시 그런 얘기 안 하시나요? 응. 가족을 돌보기를 하나? 생존, 응? 뭐, 부인한테 고생한다는 말을 하나? 뭐, 그것만 안 해도 괜찮아. 맨날 술 취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집안 식구 못 살게 굴고 괴롭히고, 예? 돈은 벌어오는 게 맨날 돈 내놓으라고 돈 뺏어다가 예? 술 퍼마시고, 이렇게 가족을 되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 치십시다. 누가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겠어요?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해야 사람 소리를 듣는데, 사람 구실 못하니까 당신이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장 흉한 욕이죠. 가장 밑바닥 욕이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보면요. 이 마지막 때 말세가 돼서 그런지, 진짜 사람 아닌 사람이 너무 많아요. 참 민망하네, 지금 설교 시간에 얘기하기가. 예. 주님이 개라고 그랬어요, 개. 우리나라에서도 개라고 그러면 굉장히 저속한 욕입니다. 이스라엘은 더 심합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개라는 것이 최고로 사람을 저속하게 욕하는 거예요. 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여자 보고 좀 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개 쌍시옷 듣고서 계속 교회 나올 수 있는 사람 안 나온다고? 여러분요, 새 생명 공부할 때 3단계 시험 얘기하지만, 응? 응? 그 공부니까, 아, 예, 그래요, 그래요. 아, 맞습니다. 아, 그래, 3단계 시험 있군요. 그거 이겨야죠. 예, 당연히 이겨야죠. 당연히 이겨야 된다고 그때 다 동의했는데, 실제로 이거 걸려봐. 예, 실제로 걸려봐. 얼마나 몇 사람이나 이거 이 시험 이기고 통과할까? 이민 오니까요, 전도로 나가면요, 꼴비기 싫어서 나 교회 안 나갑니다. 이런 소리 많이 들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교회에서 시험을 받았다는 얘기야. 예, 시험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시험을 받았어. 이런 시험을 받고 나서 주님이 개에게 자녀의 떡을 줄 수 없다라고 무시하고 거절하고 플러스 모욕했어요. 개라고 그랬어요. 그때 반응이 두 가지 반응이 나오겠죠. 틀렸다. 당신은 예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다. 틀렸다. 진짜 잘못됐다. 응? 진짜 불의하다. 진짜 나쁘다. 뭐 별소리 다 해도 돼. 이렇게 표현,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겠죠. 여인 입장에서. 근데 여인이 무시할 때도 계속 소리 지르다가 거절하니까 그다음엔 앞에 옵니다. 거절하니까 더 멀어지는 게 더 가까이 옵니다. 거절했을 때는 가까이 뒤에서 소리 지르던 사람이 앞으로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제발 주여 도와주셔요. 도와주세요. 이릅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계속 더 진하게 모욕을 합니다. 개라고 모욕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모욕이 없어요. 개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인간도 아닌 거니까. 그런데 여인은 뭐라고 그래요? 옳습니다. 옳습니다. 주님 말씀 옳습니다. 지금까지 무시하고 플러스 거절 또 플러스 모욕했는데 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금 메시지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주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기대하지 않은 상상도 안 하고 이거는 기가 막힌 주님의 반응을 받았어요. 이건 정말 불안당한테 받은 그 대접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대접이 무슨 대접이냐? 개라 맞으면 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처분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겠죠. 반응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너무너무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너무 부당한 처지에 놓였을 때에 너무 피해를 받고 너무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지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거냐? 그리고 목사님으로부터 말도 안 되는 그런 부적당한 부당한 그런 대접을 받고서 내가 정말 이 목사님한테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건가? 여러분 그런 처지에 놓였을 때에 틀렸다고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릴 건지 아니면 그래도 목사님이 오르시지 그래도 하나님이 오르시지라고 그 자리를 지키고 계속 주님 앞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정확하게 메시아로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 메시아로 알고 있었는지 참 궁금해요. 여러분, 예수를 향해서 주님, 퀴리오스, 나의 주라고 불렀을 때에는 나는 뭐냐고 하면 둘로스, 종이라는, 종이는 종이란 말입니다. 종은 여기서 종은요, 하인과 무엇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노예를, 슬레이브, 노예를 말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고, 동시에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았다고 하면,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덴티티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나는 누굽니까? 종이요, 나는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예수가 구세주라고 분명히 내가 알았다고 하면, 깨달았다고 하면 동시에 뭘 깨닫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럼 여기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무시하고 거절하고 모욕했을 때에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서 틀렸습니다. 당신이 맞아? 예수 맞아? 당신이 하나님 맞아? 당신의 목사가 맞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맞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옳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그의 관계된 모든 일에 관해서 옳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역시 그 사람을 옳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예. 네. 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의라고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예. 네. 하나님이 맞으셨으면 나는 틀린 겁니다. 그걸 내가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너를 정확히 알고 있구나. 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네 자신을 정확히 알고 그래 너 옳게 알고 있다.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틀리다가 아니라 네 말이 맞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부당하고 상식 이하의 어떤 시츄에이션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옳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 옳다고 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나 자기 생각에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 틀렸습니다. 목사님 틀렸습니다. 하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틀린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요. 설령 누가 나에게 시험을 줬어요. 내 잘못 아니고 그 사람이 잘못입니다. 그 사람 잘못입니다. 그때에 내가 시험을 그럴 수도 있죠. 이기지 않고 내가 시험에 들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에 시험을 준 사람과 시험 받은 나를 볼 때 내가 시험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은 나쁜 사람, 나는 좋은 사람을 할 줄 아십니까? No. 너도 나쁜 놈이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왜 사랑하라고 하냐면 너도 원수를 미워하면 너도 똑같은 놈이라는 거야. 똑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불평하지 말라. 왜? 너도 악에 치우칠 뿐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어떻게 이기라? 선으로 이겨라. 이게 그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거기 보면 원문에는 오가 나왔다. 감탄사가 있는데 여기 감탄사 안 나와 있어요 지금. 굉장히 감탄사를 하면서 오,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 보라! 이 큰 여인의 믿음을 보라! 오! 하고 감탄사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부당하다고 나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틀렸다고 할 수밖에, 틀렸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여인은 아니,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나쁘게 역사하는 것 같고 부당한 것 같고 부적당하고 불합리한 것 같고 나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영원히 거룩하신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시고 그분은 완전한 분이시고 그분은 신실한 분이시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 자체는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고 동시에 그분이 허락한 이 상황 역시 옳은 상황이고 맞는 상황이고 축복적인 상황이고 은혜적인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닌데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 야, 저는요. 지금 복음서에서 야 믿음이 정말 큰 믿음이다라고 주님이 감탄하면서 칭찬한 사람은 이 사람 한 사람뿐입니다. 제자들도 없습니다. 누구도 없습니다. 복음서 다 찾아보세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도 이 칭찬된 사람은 없습니다. 요 바로 앞에 14장에 보면 지금 15장이 얘기잖아요. 14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4장에 두 가지 스토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5천명 먹이는 사건이 나고 5천명 기적 사건이 나오고 그 식사 다 한 다음에 밤중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서 제자들만 먼저 보내고서 주님은 기도 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나중에 쫓아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14장에 보면 거기에 주님이 바닥을 걸어서 나타날 때 유령이다! 그러면서 놀라가지고 소리치고 그냥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주님이 뭐 베드로 보고 오라고 했고 뭐 오다가 빠져갔다 자오지간. 그러고서 와서 오시는 말씀 뭐래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좀 미안한 얘기지만 예수님 따라다니는 열두 제자 한 번도 예수님한테 믿음 좋다고 칭찬 들은 적이 없어. 네. 눈 씻고 봐도 없어. 맨날 믿음이 적은 자라고 혼났고 맨날 믿음이 없다고 혼났어. 근데 이 사람은 제자도 아니고 이 여자는 이방 여자야. 성경상으로는 오늘 처음 보는 여자야.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오늘 처음 나온 초신자야. 여기 열두 제자는 누구야? 우리로 말하면. 우리를 말하면 누구야? 예, 장로, 안수집사, 권사. 예, 이런 분들이야. 이런 분들이 열두 제자야. 근데 열두 제자는 맨날 믿음 없다고 혼나고 믿음 적다고 혼났어. 근데 초신자인 이 가나니에는 주님이 감탄사까지 소리 지르면서 이번엔 주님이 소리 질렀어. 와, 와우! 예. 그러면서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이 사람 하나야. 남편도 없는 여자야. 분명 혼자 왔으니까 그 먼 길을 혼자 왔으니까 남편이 있으면 같이 왔겠지. 그 옆에 구멍개 가는 것도 아닌데 이 먼 길인데 같이 왔겠죠. 그죠? 더군다나 애 때문에 오는 건데. 혼자 왔으니 과부야. 네. 돈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돈도 없었지. 많이 배웠겠어? 많이 배운 것도 없었지. 그때는 뭐 하버드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천하에 모자라고 부족하고 볼 것 없는 인생이야. 근데 어때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주님을 너무너무 감동시켰어. 뭐예요? 자기를 인상 맨 밑바닥으로 내려 주님이 밟아버리신 거야. 쉽게 말하면 완전히 밟았는데도 주님 옳습니다. 그런 신앙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어떤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이 합당하십니다. 부당하다면 내가 부당한 겁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주님 의로우십니다. 죄인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은 잘하신 겁니다. 잘못됐으면 내가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될 때에 주님이 나를 향해서 네가 옳다. 너 믿음 있는 거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 간단하게 결론적인 그림을 그려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칠판에 쓰니까 좋으네. 자, 보세요. 이게 이제 평균선이에요. 그 다음에 선이 이렇게 갑니다. 자, 여기서 주님이 한번 무시해서 밟아주십니다. 무시했어요. 주님이 거절하셨어요. 맞지만 주님이 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시당했을 때 한 30% 정도 무시당하고 내가 자존심이 내려가고 뭐 그 다음에 뭐 거절했을 때 한 50%쯤 내려가고 마지막 개라고 그랬을 때는 내 자존심이 제로 포인트까지 내려간 겁니다. 더 내려갈 게 없습니다. 다 내려갔으니까 땅바닥까지 다 내려갔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칼럼에 제가 그런 칼럼을 썼어요. 오를 것인가, 쉽게 말하면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제가 그런 칼럼을 썼는데 주님이 나를 가장 밑바닥까지 제로 포인트까지 나를 내려가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100점짜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나를 제로까지 내려보내시면 나는 100점짜리다. 만약 내가 50%밖에 안 나가고 하나님이 나를 50점짜리라고 그러겠죠. 내가 30%밖에 안 내려가고 하나님이 나를 30%라고 그러겠죠. 네. 여기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인정하느냐, 내가 나를 부인한 만큼 요 섹션은 부인하는 나를 부인하는 섹션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섹션입니다. 그러면 나를 부인한 만큼 내가 30%를 분해서 하나님의 30%만큼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50%만 부정하면 나는 하나님 50점만큼만 50%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100% 부인하면 하나님을 100%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아. 알았어. 난 이미 죽은 자였었어. 난 제로야. 흙이야. 짐승이야. 맞아. 성경의 지적이 맞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이라고 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다 우리 흙덩어리였었어요. 여기에 여기에 이걸 아는 거야. 예수님 무시하고 거절하고 모욕하는 이 상황 속, 이 시험 속에서 이런 문제 속에서 이거를 이 여인은 철저히 받아들인 거예요. 이걸 받아들인 거 하나님이 그래 너는 진짜 믿음이다. 이 여인이 여기서요 이 여인이 두 가지 응답을 받죠. 첫 번째는 뭡니까? 가장 근본적인 응답이죠. 믿음의 문제 해결됩니다. 믿음의 문제. 여러분으로 살아가시면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키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여인은 여기서. 인정받습니다. 그 다음에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딸이 즉시 치료가 됩니다. 두 가지 응답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뭐를 믿음을 먼저 해결해 주세요. 예. 네. 그 다음에 동시에 믿음 해결되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언제든 주님이 이건 믿음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건 2차적인 문제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이건 문제 다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문제 때문에 걱정. 우리는 근데 문제에다 초점 맞추고 이거 두 번째로 생각해. 노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가 되니까 영원히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선순위대로 문제를 먼저 믿음의 우선순위를 두고 이거 해결하면 이걸 해결되게 돼 있거든요. 자동으로 해결되거든요. 성경 보라고 했더니 즉시 이것이 해결되자마자 문제는 즉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오래 안 걸렸습니다.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린 거지 이 문제가 해결될 시간 걸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홍해 갈라버리니까 하루아침에 5천명 먹이니까 예.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하나님의 핵심은 모르고 계속 이거 갖고 맨 씹이 걸고 있는 거야. 가서 집사님 요새 기도점이 뭐예요? 야, 저 직장 문제 때문에. 아, 그래서 저 직장 문제 때문에 기도해야지. 근데 본질적으로 내 믿음이 좀 약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데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거 정말 약합니다. 믿음 문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요렇게 좀 깨달으면 좋겠는데, 믿음은 1%어치도 없는데 계속 문제만 가지고서 시비 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지금 서로 사인이 안 맞는 거예요. 사인이 안 맞으니까 계속 서로 표현선을 가는 거예요. 표현선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더 한 가지 기가 막힌 주님의 의도는 뭔지 아세요? 그 제자들이 분명히 그 옆에 있었을 겁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예고를 벌써 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이 아마 귀신 들린 딸이 아니었으면 거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왔다가도 몇 번 얘기하다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 거기 박차고 갔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 인간적인 동기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인간적인 동기를 좀 제가 여기서 끄집어내 보는 겁니다. 아, 이 귀신 들린 딸이. 귀신에 들리면 어떻게 돼요? 인사불성이잖아요. 물에도 뛰어들어가고, 불에도 뛰어들어가고, 다리에서도 막 뛰어내려가려고, 차가운 데도 막 뛰어들어가고, 정신이 없으니까,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막 물에 뛰어들어가고 불에 뛰어들어가고 자동차로 뛰어들어갈 때마다 이 엄마는 막 죽겠는 거야. 근데 이 아이는 몰라. 자기는 물속에 들어가고 있는 건지 불속에 들어가는 건지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건지 자동차 속으로 들어가는 건지 이 아이는 몰라. 우리 인생들이 그래요. 죄인 된 모든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주님만 안타까운 거야. 주님만 그냥 깜짝 놀래고, 우리가 그냥 그럴 때 그렇게 그냥 엉뚱한 짓 할 때마다 주님은 깜짝 놀래고 가슴이 졸이는 거야. 그 가슴을 귀신 들린 딸 때문에 가슴 졸이는 그 엄마의 심정이 예수님의 심정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내가 위험한 데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걱정하면서 가는 사람 있습니까? 자기 잘났다고 죄 지러 가지. 자기 잘났다고 거품 물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자기 잘났다고. 근데 그렇게 잘났다고 가는 길이 멸망의 길, 저주의 길, 망하는 그 죽음의 길이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이 귀신 들린 땀에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여인, 주님한테 무시당하고 거르다고 모욕당하면서 그 모든 수모를 당하면서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는 십자가 지는 예수. 그 십자가는 예수의 모습이 이 여인의 모습, 이 엄마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여인을 더 고통스럽게 주님이 만드셨어요. 그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야, 딸 때문에 저렇게 엄마가 십자가 지는구나. 자존심 자기 생명이잖아요. 인격 있는 존재는 자존심 생명이잖아요. 그 자존심은 다 망가집니다. 다 박살났습니다, 자존심. 인격이 박살났습니다. 자기 인생이 다 박살났습니다. 개라, 여자 보고 개라고 했으니까. 자기 인생이 박살났는데도 주님 옳습니다. 주님 말씀 다 옳습니다. 동시에 그 말 속에는 이 여인이 나도 옳습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 옳습니다. 그러나 개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내 말이 옳다. 그래서 주님을 옳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옳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밖에 찾아올 데가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는 주님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어디로 갑니까? 내가 당신밖에는 찾아올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제 말은 틀립니까? 그 말입니다. 주님이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너도 맞다. 정말 100% 틀렸어. 이건 틀린 거야. 이건 정말 틀린 거야. 이건 정말 틀린 거야.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당신이 옳습니다. 그렇게 틀렸지만 틀린 상황이지만 나는 내가 찾아올 것이라는 건 당신밖에 없습니다.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거절해도 좋습니다.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내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 이 여인은 너무 축복받은 거예요. 그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십자가 저 죽어 땅에까지 묻히지도록 땅에 묻히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신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마음을 십자가 의미가 뭔지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체험하게 된 거예요. 스스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불행한 일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불행하고 불행한 상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축복입니다. 왜? 그 불행한 상황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십자가를 알게 해주십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이거보다도 그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기 그림을 그렸습니다만은 빌립보 2장 5절 8절까지 보시면 집에 가서 보세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하는 것 본체시나 그걸 동등 때문에 제가 꺼내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땅에 오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죽음까지 복종하셨어요. 죽음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랬더니 9절부터 8절이랑 9절부터 뭐라고? 그를 지극히 높여 네. 최정상으로 최정상의 꼭대기로 높여 하늘과 하늘 아래 땅이 있는 땅 아래는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과 전 만물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예. 가장 밑에까지 내려오신 주님을 하나님은 계속 지극히 높여서 만물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오늘 제가 칼럼에 그렇게 썼습니다. 계속 올라가시다 보면 끝이 없을 겁니다. 왜? 다른 사람도 올라가니까. 그런데 올라가도 사다리는 절대 끝이 안 나올 겁니다. 왜? 사다리가 계속 높아지니까. 결국 올라가다 보면 언제 끝이 나오나? 과연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회의가 올 것이다. 인생을 다 보낸 다음에 그런 회의가 오면 이미 끝난 거다. 실패한 거다.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멈춰라. 멈춰라. 멈추고서 다른 사람들을 좀 봐라. 다른 사람들을. 왜? 나도 계속 올라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못 보니까 내가 딱 스탑하고 멈추고서 다른 사람들 보면 결국에는 떨어진 장면들이 당신 눈안에 시야에 들어올 거다.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될 거다. 그리고 바벨탑 꼭대기 올라간 사람 치고 안 떨어지는 사람이 없는 것을 당신이 확인하게 될 거다. 눈에 보이걸랑 깨달아라. 눈에 그런 모습이 보이걸랑 깨달아라. 깨닫지 않으면 그 다음은 당신 차례다. 이제 칼럼의 결론이 그겁니다. 그걸 깨닫지 않으면 결국은 떨어진다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그 다음엔 당신 차례다. 그 다음엔 내 차례다. 그렇게 결론이 칼럼의 끝이 끝머리 끝에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어요. 높아지고자 하느냐? 낮아져라.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지고 높아지고 하면 낮아진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이거 우리 하나님 말씀이 패러독스라고 그래요. 역설의 진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나는 뭐야? 나를 100% 0%까지 나를 100% 부인하는 데까지 나를 내려가면 하나님 나를 100% 높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예요? 아까 요만큼 올라간 사람이 있고 요만큼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여기까지 어느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이 사람이 제일 큰 믿음이에요. 요만큼밖에 자기 30%만 부인하고 사는 사람들 맨날 요 카레고리에서 살아가는데 나의 카레고리는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무한대입니다. 예. 이 사람은 30%의 카레고리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 같은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데 이 사람은 100% 아니 무한대의 카레고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 믿음의 비밀을 알고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대로 되실 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상상 못하고 이해 못할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는 이해 못하고 상상 못해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고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고 그분 진리 하나님이시고 신실한 분이신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맞다고 옳다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칭찬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